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사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또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약하고 병든 자들을 강건하게 하고 또 치유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의 지금의 역할도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격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도 그 적용이 돼요. 보통 제자들을 뽑으려면 뭔가 잘하는 사람, 사회적으로도 또 뭔가 그 경험이 있고 배경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를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를 택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유익한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을 제자 만들면 참 앞으로 일하는데 좋겠다. 이런 사람이면은 사람들도 믿어주겠다. 이런 사람이면은 뭔가 그 정말 좋을 거야 하는 그러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그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쫓았다. 아주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세리를 택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그 획기적인 일이에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하였고 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리라는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유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힌 억압한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서민들의 미움을 사고 로마 정부의 그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그 지방 세리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한 그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 서민들의 그 뭔가 착취자처럼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처럼 그 생각되는 유대인들의 적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친일파 일본의 앞제비 노릇하던 사람 같은 그러한 인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라고 한 것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을 적으로 모으는 그러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세리인 레위가 이제 레위가 결국은 마태지요. 근데 그 마태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다 버리고 쫓았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어떻든 간에 그들이 그 부르심에 다 응하고, 그 응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하고 있던 그 일들, 직장이면 직장, 뭐 업이 뭐 업, 또 자기들이 속해 있던 뭐 열혈당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가족들까지라도 다 떠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사는, 같이 여행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갚아줄 거야. 뭔가 그런 것도 아니고 계약에 무슨 사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의 권세, 그 권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그 권세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심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따르라고 했더니 그들이 헌신했다. 그들이 정말 믿고 따랐다 그러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에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즉 헌신이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 같은 것이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못에 홀린 듯이, 못에 끌리는 듯이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그렇게 그들을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따랐다. 그것은 결국 내가 믿고 내가 따랐다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조차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거예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얘기, 우리들의 말은 상대방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말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설득을 하고 뭐가 이거 있어야 될것 같지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냥 어둠 속에 혼돈된 그 속에 빛이 생긴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냥 그들이 일어나서 따른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은 뭔가 사람들을 그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사악한 거 처럼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를 저기 뭐야 피리소리에 아이들이 다 쫓아가듯이 그렇게 꼭 마법을 행한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그 능력을 갖고 있고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다 거룩하고 그 말씀은 다 온전합니다. 그냥 사람을 꾀려고 하시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사람을 잠깐 미혹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리인 그 마태를 레위를 택하신 그 자체가 레위에게 있어서는 그가 그 당시 깨닫던 안 깨닫던 사람들이 인정하던 아니던 그에게 축복이요. 그에게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으니까 그것은 정말 만약 알았다라면 뭐 기뻐 춤추면서 쫓아갈 그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할때다 따른 거예요.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나 요한들을 그 야고보를 택할 때는 그래도 그냥 그들이 뭐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대상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미움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싫어함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세리는 유대 사람들이, 서민들이 정말 적처럼 여기는 그리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유대 서민들에게 굉장히 그 나쁜 역할을, 악한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인 레위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해요. 그리고 레위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마태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다. 세리였으니까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그 미움을 받고 시름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은 어떤 면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외로운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듯이 뭔가 사람들이 제대로 그 자기들의 친구 삼아주지 않고 이웃으로 사랑해주지 않는 돈은 있을지 몰라도 또 사회적인 어떤 그냥 자기들이 그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가질지는 몰라도 똑같은 민족에게서 똑같은 그러한 이웃들에게서 시름을 받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그들에게도 그게 마음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슬픈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택해 주셨어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세리들하고 제자들 다 거기서 같이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거를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니들이 어떻게 거기서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느냐? 그럼 너희들도 같은 부류가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즉 절대로 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그런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일이 없다예요. 상대를 안 한답니다. 너희는 죄인, 너희는 나쁜 사람, 너희는 더러운 사람, 너희는 나하고는 다른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병자를 고치러 왔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왔다. 의원이 필요한 거는 병든 자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즉,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의사 선생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러한 구세주라는 얘기도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구원이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러한 것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예요. 시골뜨기 어떤 청년이 지금 와서 여러 가지 기적 기사를 하면서 또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끌고 다니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경계 대상 1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잘 가르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고, 다른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 정말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것을 듣고 알으려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는 틀린 거야. 그거는 이단이야. 그거는 잘못됐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그것이 성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금식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이고, 그의 삶은 굉장히 경건하고 성스러운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도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금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금식 많이 했어.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 문제는 그거지요. 사람들이 보도록,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경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그 소문나게, 그렇게 인정받도록 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외식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히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은밀하게 그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 그럽니다. 우리는 물론 같이 기도도 할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도 할수 있고 회중 기도도 할수 있고 중보 기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고 또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워라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들도 그 제자들도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그 외모적으로 경건하고 또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금식을 많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욕이나 그 금욕적인 생활을 그거를 버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대답할 때 지금 혼인집에서 온 손님들이 신랑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식하겠느냐? 유대의 그때 결혼식이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되게 그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신랑이 이제 그 부인 집으로 가면 그때 친구들은 다 손님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때는 지금 뭐 잔치하고 있는 거야. 잔치에서 온 사람들이 금식하려면 잔치에 아예 오지를 말지. 잔치에 와서 금식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테니, 그건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것을 예지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사람이야 그거를 깨닫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금욕하고 괜히 금식하고 괜히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우는 형제들과 같이 울어주고 웃는 형제들과 같이 웃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는 형제한테 가서는 울지 마 그러고 웃는 형제한테 가서도 그렇게 웃지 마 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울고 싶을 때울수 있는 자리, 또 내가 눈물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울어도 괜찮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기쁠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해 줄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 트림하는 것도 죄라 그랬는데 막 나기쁘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은 슬픈지 힘든지 어려운지 상관없이 나 할렐루야 기쁘다라고 하는 것도 주책맞은 얘기지만 그러나 막 기쁜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기 슬픔, 자기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이기적인 얘기예요. 미숙한 얘기입니다. 우는 형제와 같이 우고 웃는 형제와 같이 웃는다는 거는 나한테 맞추지 말고 상대방에게 같이 맞춰주라예요. 내가 웃고 싶을 때라도 상대방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내가 울고 싶어도 상대방이 웃을 때는 우리가 같이 기뻐해 주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울 때도 같이 우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웃을 때도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위선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고 상대방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은 자원에서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거를 외식적으로 그래야만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감정을 그 속이고 뭔가 연극하듯이 그렇게 연기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잔치 중이면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먹고 마시지만 그들도 신랑을 뺏기면 뭐예요? 금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뿐입니다. 그 때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어느 구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몇 시가 각각 정해놓고 드려요. 그러면 주일날은 성스러운 날이고 주일날은 안식일이요, 주일이요, 뭐 예배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처럼 생각하지만 나머지 날은 하나님을 등 뒤에 돌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에 주시어 안식에 주신 예수님도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내내 우리 일생 동안에 그분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우리의 삶의 우리 존재의 시작이고 터전입니다. 그리고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하고 가깝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하고 멀다면 우리가 그 예배만 드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거예요. 그것도 형식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서 내 안에 계신데 주일날 그 시간만, 예배 시간만, 기도 시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성령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항상 아버지 앞에서 산그 삶을 보면은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정말 죽으나 사나 아버지의 것으로서. 삶 자체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고, 삶 자체 모든 것이 아버지가 하려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하려는 대로 행한 그러한 삶이지. 오히려 사람들이 방해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그 은밀한 곳을 찾으시기는 했지만, 결코 어느 날, 어느 시, 어떠한 상황만 예배 날이고, 기도 때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의 모든 것을 그분은 순종함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죽기까지 따른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 섬긴 그들이 살아온 예배 생활,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그러한 그 종교적인 생활은 형식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적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고 사람들한테 눈에 띄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겉으로는 굉장한 경건주의자처럼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라는 거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자의적인 것이다. 너희들 식인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르반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 사람의 말, 그것을 들어 행하면서, 그 유전을 들어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린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단한 가지라도,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것이 죄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고 설수 있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열심히 행하고 있고 열심히 경건하고 열심히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를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죄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스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은 죄 있다 하는데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새 옷에서 새 조각을 찢으면 뭐예요? 새 옷이 못 쓰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찢어가지고 낡은 옷을 기으면 낡은 옷하고도 맞지 않고 새 옷만 결국 찢어지는 그러한 역할이,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보 같은 짓을 얘기해. 누가 새 옷을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낡은 옷을 깁는지, 낡은 옷도 맞지 않고, 뿐만 아니라 새 옷은 그냥 새 거를 망치는 일이 되니까, 버리는 일이 되니까, 그런 일 하는 사람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이 부대가 터져버리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옷을 긴는 얘기로 하면 알고, 포도주와 가죽부대를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는 그러한 얘긴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하면은, 뭐, 옛것에 새것을 집어넣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새거를 떼다가 옛것에다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하고 복음을 얘기를 해요.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율법주의 같은 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전통과 유전 같은 거 거기에 복음은 맞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사람들은 자기의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챌린지 할 그러한 그 의욕이 있고 그래서요, 새 것을 받아들이는 거 훨씬 더 빠릅니다. 어린아이들 더 빨라요.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이제 그 이민을 해도요, 제일 언어 적응도 빠르고 사람들과의 사회 적응도 제일 빠릅니다. 왜? 새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새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변화를 싫어해요. 고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노인들이 많고 그 고집 센 장로님들이 많으면은요, 별거 아닌 정말 페인트 색깔 하나 바꾸는 거. 무슨 교회 건물 하나, 뭐를 바꾸는 거. 그것도 그분들의 고집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하나하나 바꾸려면 진땀을 흘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그분들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요 하고 이렇게 왔는 때까지 왔는데 그렇게 고집할 일이 사실은 하나도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에 젊은 아이들도 자꾸 들어오고, 어린 아이들도 들어오고, 시대도 바뀌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데에 편리하게 뭐를 바꾼다고 해도 응원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린 사람들, 새 사람들을 자기들한테 맞추라고 합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 컴퓨터 안 썼습니다. 그때 컴퓨터라는 건 냉장고보다도 훨씬 큰 기계였어요. 특별한 그 뭐랄까 회사에서 썼지 가정에서나 아무 데서나 볼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메일을 처음 쓴게 70몇 년도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그만 전화로도 다 메일 쓰고 영상으로 세계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하고 세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또 매일매일 바뀌어지고 있는지. 물론 저부터라도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컴퓨터 못해도 살수 있고 컴퓨터 못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생존 안 하다가 그대로 갈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학교 숙제를 하고 할 때에 지금 대학 들어가도 교수들과의 모든 거를 뭐예요? 메일로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지금 전화나 컴퓨터나 그런 것들 없이 그들이 생활이 안될 정도로 지금 생활 속에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자꾸 새롭게 가는 겁니다. 그 스피드가 훨씬 빨라져요. 저부터라도 나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리더리하고 그전에는 뭔가 돌려서 전기 그 제품들을 작동했는데 지금 다 이렇게 또 누르잖아요. 이제는 건드리기만 해도 됩니다. 아니, 이제 말만 해도 돼요. 컴퓨터도 말로 하고 자동차에 그것도 말로 하고 전화도 말로 하면은 그 목소리를 듣고 원하는 것이 나오고 움직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온 그러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그 유전 속에서 지금 배척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새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문명이 아니라 전자제품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믿음을 옳은 것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말씀이었고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담이 범죄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맞지 않듯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보다는 유전 속에, 전통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오신 겁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그러한 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 세포도주가 가죽부대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면은 맞지 않는다예요.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들이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기들의 가죽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포도주를 배척한 거예요. 이건 틀린 거다. 이건 하나님한테서 온거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참남한 거야. 이것은 이단이야 한 거야. 지금도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종교적인 틀 속에 지금도 갇히지 않으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성령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마치 내가 믿는 것이 뭐랄까 부인되는 것 같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각자에게 배치하시고, 다른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주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품어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알수 있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더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도 세상이 뭐를 원하고, 목사님이 뭐를 원하고, 장로님들이 뭐를 원하고, 교회가 뭐를 원하고, 이 시대가 뭐를 원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려면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경험한 거와 똑같이 내일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은 새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키워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더욱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생기를 받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거는 어제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지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새로움을 받아라. 내 나이가 몇이든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의 하나님의 표정,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랍니다.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 옷에다가 붙이는 거는 복음의 어떤 그러한 말씀 몇 가지만 찢어다가 옛그 종교적인 틀 안에, 형식 안에, 유전 안에, 사람들의 가르침 안에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질 않습니다.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자기의 이제껏의 가치관, 이제껏의 경험에서 얻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롭게 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새롭게 하시는 거는 겉이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러한 경건함의 뭐 금식이라든지 기도의 모양이라든지 찬양의 어떠한 거라든지 그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자체예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못에 들어갑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되셔서 우리가 새롭게 사는 그 삶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거는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십일조를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기도를 뭐 시간을 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거듭남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거냐 하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다도 그러니라. 본인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났으면 거듭났으면 성령이 하게 하신답니다. 육으로 난건 육이요, 영으로 난건 영이라.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 좋고 사랑 있고 굉장한 무슨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교계에 그러한 그 존경받는 종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했어요. 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알고 보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 그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매일 들어야 할거 아니에요. 아는 척 하지 말고, 뭔가 깨달아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비춤 받고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배우고 매일매일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해야 되잖아요.
네.
거듭남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갈수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갈수 없는 곳이니까. 육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육으로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삶으로, 나의 통치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부르면,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면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래요. 왜?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게 원하고, 죄인도 악인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빛이 자기들의 행동에 악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옳다라고 하고 자기가 살던 그 살아온 방식을 지키려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고칠 것이 있고, 오늘도 깨달을 것이 있고, 오늘도 배울 것이 있고, 오늘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됐다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도 받았고, 은사적인 경험도 했고,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신다고 했고, 나 용서한다고 했고, 나 구원했다라고 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도 이 순간도 그분이 내 생명이고, 그분이 내 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으로 난 자가 육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 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산다면, 너희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내려 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떻게 지금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거기에 순종하느냐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써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붙잡고 온 것을 지금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데리고 가려는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지금 자꾸 끌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줬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시나?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느냐,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사람의 명과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을 쫓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자위적인 숭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숭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육체를 줬는데, 그것을 금하는 데에 유익이 조금도 없다. 다시 말하면, 죄안 짓도록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과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경건, 그러한 온유함, 그것은 할 능력이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껏 육체로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왕노릇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온 그것을, 그것 좇는 거를 금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내 뜻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말씀 받고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지금 옛것이에요.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형식적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위선이에요. 왜? 마음하고 행동하고 다르거든요. 이랬다 저랬다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 행위가 악하다고 드러날까 봐. 그 행위가 잘못이라고 드러날까 봐. 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그것이 드러날까 봐빛 가운데 오지 않는데요. 나는 오라. 나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과연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니면 듣지를 못했을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 온대요. 다빛 가운데로 나온대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말씀의 빛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해서 내 안에 선은 없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이 고백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어느 틀에도 안 박히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만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어떻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왜 살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사는 거예요.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병든 자 찾아서 그들을 고쳐주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주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려. 회개시키는 가장 필요한 거는 용서입니다. 회개라는 거는 벌 준다 했을 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는 것을 알때 회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야단 맞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더 아닌 척 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거짓말 할 필요가 없고 감출 필요가 없고 회칠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하시고 그 죄를 나에게서 멀리 던지셔서 그분의 의로 나를 옷 입혀주신 그러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죄로 고백할 수가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 죄에 내가 더 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이지, 우리의 그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정죄받는 그러한 우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만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전하려고 사는 우리가 전하지도 않고, 나타내야 되는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우리가 빛과 소금 노릇도 못하고 예수님 증인 노릇도 못하면 지금 우리가 큰일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세리를 부르신 그 말씀의 권세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회개하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길 바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그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지금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라는 틀 안에, 종교라는 틀 안에, 유전이라는, 전통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 성령님이 세상에, 종교 속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이 오심으로 나를 깨고, 나를 매일 새롭게 하고, 나를 매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묵은 것을, 묵은 포도주를 먹고, 난 새것 필요 없어, 묵은 것이 더 좋아,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아니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 버릴 수 있도록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병든 모습, 또 우리들의 치우친 모습,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라고 매일매일 더욱더 성숙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는 모든 삶의 그 자리자리, 시간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찬양하는 시간이요, 순종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 그러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